우리나라의 근대 역사 속에 기라성 같은 인물로 평가되는 네 사람이 있습니다. 육당 최남선. 그는 1919년 3.1운동의 선언문을 기초한 사람이고 소위 천재로 알려진 사람입니다. 두 번째 사람은 김활란 박사입니다. 여성 지도자로서는 이만큼 걸출한 사람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들에게 잘 알려진 분입니다. 또 춘원 이광수 소설가인 그는 흑, 무정, 단종애사 등 1126편이나 되는 많은 문학 작품을 발표해서 천재에 가깝다 그렇게 평가받는 사람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홍난파입니다. 이 홍난파는 작곡가로서 우리가 지금도 고향을 생각할 때마다 즐겨 부르는 고향의 봄, 봄처녀, 그리움, 봉선화 뭐 이와 같은 가곡을 작곡해서 우리의 애환을 표현한 그러한 사람으로 잘 알려져 있어. 지금도 한국에서는 난파 음악제 뭐 이런 것이 있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이네 사람에게는 정말 좋지 않은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1945년 해방 이후에 철저한 친일파로 낙인 찍혔던 사람들입니다. 원래 이들은 1910년 한일 합방이 되고 한참 동안은 심지가 꺼져가는 듯한 나라를 살리기 위한 항일 투쟁자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일제 그 강점기 시절 애환이 많은 국민들에게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온 것이라고 개몽을 했고, 오히려 이런 왜구를 대항하기 위해서 최남선과 같은 분은 정말 목숨 걸고 3.1운동 선언문을 만들어서 한민족의 힘을 모았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랬던 그들이 어느새 친일 행각이 시작이 되고, 심지어 1930년대 그 태평양 전쟁이 일어날 때에는 젊은이들을 향해서 전쟁에 참여하라고. 전쟁에 참여하는 것은 하늘의 뜻이고 우리 국민에게 준 좋은 기회라고 얘기하면서 일본 정부를 대신해서 연설하고 젊은이들이 태평양 전쟁에 참여하도록 거짓 선동에 앞장섰던 자들입니다. 어떻게 이 기라성 같은 사람들이 이렇게 바뀌게 됐을까요? 일제의 강압과 어떤 협박이나 회유가 있었을 것은 불보듯이 뻔한 일입니다. 단지 두려움과 근심, 어떤 염려 때문이라고 하면은 그렇게까지 앞장서서 선동할 필요까지는 없었을 텐데, 왜 이들은 이렇게까지 철저히 선동하는 자리에 서서 반일이 아니라 친일의 자리에 섰겠는가 하는 말입니다. 해방이 된 1945년 그 이후에 김활란 박사는 자기가 이전에 친일한 것을 후회하면서 이렇게 그 이유를 밝혔습니다. 처음 항일운동을 시작할 때는 하나님께서 일본을 곧 망하게 해주실 것이라고 생각을 했다. 그러나 세월이 지날수록 일본은 망할 것 같지가 않았고, 결국 일본에 대항하는 것보다 일본에 붙어 사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 길이라고 생각을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이것을 단순한 변명만으로 보지 않습니다. 아마 이 김활란 박사를 비롯한 당시에 많은 지성인들이 친일을 했던 이유가 바로 이걸 겁니다. 지금 눈에 보이는 것만 보니까 이게 망할 것 같지가 않는 거예요. 눈에 보이는 것은 오히려 반일보다는 친일하는 것이 우리 민족이 살수 있을 것 같아 보였을 겁니다. 이렇게 눈에 보이는 것을 따라서 살다 보면은 엄청난 오판도 하고 잘못된 결정도 내리고, 그래서 자신의 인생은 물론이지만은 이렇게 나라의 판도까지도 바뀌어 버리는 일들이 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한 10여 년 전에 프랑스의 기 소르망이라고 하는 경제학자가 쓴 책을 본 적이 있습니다. 이분이 마케팅 분야에서 아주 세계적으로 알려진 사람이기 때문에 여러 나라의 말로 번역된 책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분이 10년 전에 여러 가지 경제 이론과 책을 내고 2009년도에 한국에 와서 여러 강연을 했는데, 마치 예언자처럼 말을 했습니다. 한국 경제가 향후 10년 동안 일본을 극복하지 못하면 앞으로 큰 위기를 닥치게 될 거다. 한국 경제는 일본의 기초 산업 자료를 갖고 와서 2차 산업, 3차 산업을 하는 그런 복속 경제가 아니라 독립적인 경제를, 앞으로 그런 경제 형태를 가져야 한다. 이런 주장을 10년 전에 기 소르망 교수가 한국에 와서 강연을 했을 때에 한국에 있는 많은 경제인들과 경제 전문가들은 참 좋은 이론이다. 암 그래야지. 이렇게 생각만 했지 일본으로부터 벗어나는 일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10년이 지난 요즘 한일 간 무역 분쟁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한국의 경제 구조가 일본에 종속된 구조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 지난 10년 동안 왜 한국은 소위 1차 산업에 대한 준비를 하지 않았을까요? 다른 나라보다 일본에서 사오는 것이 가까워서 좋고 훨씬 더 그게 싸거든요. 비용도 적게 들고 또 퀄리티도 좋거든요. 그리고 또 이 자체 개발을 하려고 하면은 수많은 자금을 투여해야 되고 시간도 필요하고 고생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 10년 동안 어려운 길보다는 쉬운 길을 걸어왔더니 지금 일본이 한국을 갖고 놀려고 하는 그런 경제 구조가 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역사 문제에서 경제 문제로, 경제 문제에서 이제 안보 문제까지 지금은 비약이 됐지만은 사실 국교 정상화가 어느 때보다도 절실히 필요한 이때가 된 것은 사실입니다. 여러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역사든 경제든 안보든 아니면 우리 개인의 삶의 자리 어떤 곳이든 눈에 보이는 손쉬운 길을 택해서 가다가 보면 이런 종례는 엄청난 잘못된 판단이나 결정을 하고 나라나 개인이 다 그렇게 어렵게 지나게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영적인 면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된다는 겁니다.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추상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믿고 내가 죽어서 천국 가면 되는 그런 정도로 여기거나 혹은 주일날 이렇게 우리가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처럼 예배 드리고 헌금하고 또 개인적으로 성경을 읽으면서 기도생활 좀 하는 것으로 여긴다면 여러분 이것은 크게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을 우리 눈에 보이는 것으로만 생각한다면 결국 그런 신앙생활로는 현재 우리가 당면한 현실적인 문제를 극복해 나가기 어려운 그런 형편이 되어버리고 말 겁니다. 믿는 사람들이 갑자기 믿음이 식어지는 경우에 저는 대부분 이런 내용으로 조언을 합니다. 눈에 보이는 하나님의 나라,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 이렇게 있지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우선에 두고 눈에 보이는 세상의 나라를 그 다음 순위에 두세요. 그리고 언제나 우선권은 하나님께 두고 내 인생의 중심이 어디에 있는가 하는 것을 늘 살펴보십시오.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대부분의 대답은 비슷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세상에 나가 살아가는 게 만만치 않습니다. 나가서 일하다 보면 시간도 잘 안 나고 목사님은 성경도 좀 더 보고 기도 시간도 좀 많이 가지시고 그저 헌신도 하라고 이렇게 말씀하시지만 사실 그게 여의치가 않습니다. 지금 당장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고 세상에 얽매여 살다 보면 결국은 정말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당장 내 앞에 보이는 것만 쉬운 것만 쳐다보며 살다 보니 어느새 우리는 영적 전쟁에서 패배자가 되어버리고 만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들에게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워드 하나를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그것은 믿음은 실전이다 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실전입니다. 이론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신앙생활하는 것, 교회에서 믿음생활하는 것, 여기는 훈련장이에요. 이 훈련장에서 떠나서 여러분 실제 생활에 갔을 때는 실전이란 말씀이에요. 믿음은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실전입니다. 여러분, 군인들 중에 실전 경험이 있는 군인과 훈련만 한 군인은 그 가치가 완전히 다르잖아요. 실제 전쟁에 참전한 전쟁 경험이 있는 용사와 또 훈련소에서 열심히 그 고달픈 훈련을 다 받고 나온 군인이라도 이 둘의 차이는 하늘과 땅 차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삶의 현장, 생활 현장에서 믿음을 실전처럼 여기며 용사처럼 살아가지는 아니하고 믿음을 자꾸 어떤 이론이나 탁상 공론처럼 생각해버리고 삽니다. 그러다 보니 여기서부터 패배한 신앙인의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런데 교회를 오래 다니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믿음의 이론가가 되죠. 믿음에 대해서 토론합시다 그러면 참 많은 얘기를 나누지만 말씀을 나누다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믿음을 현실 도피적인 이 꿈 같은 얘기로 생각한다든지, 믿음을 사과나무 아래서 사과 떨어지기만을 기다리며 입 벌리고 앉아있는 이야기, 혹은 탁상공론에 불과한 얘기들을 참 많이들 합니다. 그래서 어떤 작은 결정이나 판단을 하는데도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전혀 영향을 끼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리고 말지요. 믿음이 실제 생활에 영향을 주지 못하는 사람이 되다 보니까 그분의 판단과 그분의 결정은 믿음 없는 것, 추상적인 것, 탁상공론과 같은 것, 잘못된 것이 되고 마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여러분. 금년 여름에 참 그 예년에 비해서 참 더운 날들이 많이 있었잖아요. 이제 8월 하순이 되니까 더위가 좀 수그러지는 것 같습니다만은 아직 인디안 썸머는 남아 있습니다. 여러분. 몇 주 전에 우리 석장노님 부부가 여행을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그 주일날 참 많이 더웠잖아요. 이 화씨 100도가 넘었습니다. 뭐 지난 주일날에도 우리는 98도, 99도 이렇게 됐지만은 이 에어컨도 없는 이 예배당에서 목사님은 눈치도 없는지 더운 날은 좀 짧게 했으면 좋겠는데 지난주에는 더 길게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고를도 많이 하시죠. 더운 날에는 여러분 에어컨이 펑펑 나오는 참 그리고 모든 게 자유로운 내 집에서 좀 옷도 좀 벗고 계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우리는 더운 날이라도 수일 날마다 교회당에 모여서 예배도 잘 드리고 은혜도 받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그런 일은 없겠습니다만은 너무 덥잖아요. 그래서 이 장로님들이 모여가지고 예를 들어서 이런 결정을 했다고 하십니다. 주일날이라도 더운 날에는 우리 교회에서는 예배 드리지 맙시다. 대부분의 교우들이 연로하신 분들인데 더위 먹으면 큰일 나니까 더운 주일날에는 냉방 시설이 잘 되어 있는 자기 집에서 편히 쉬도록 하겠습니다. 뭐 우리 교회는 그런 결정을 하지 않겠습니다. 장로님 그렇죠? 그런 결정을 하지 않을 거예요. 교우들의 건강과 편의를 위해서 만약 이런 결정을 내린다면 여러분 교회가 교우들에게 어떤 영향을 주겠습니까? 아, 우리 교회는 더우면 예배도 쉬고 집에서 노는구나. 그건 뭐 그래도 되지. 뭐 주일이 뭐 오늘밖에 없냐? 이게 우리 교만 이런 생각하는 게 아니라요. 이상하기도 이런 거는 소문도 잘 나고 모든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습니다. 꼭 이런 예가 아니더라도 여러분 우리 믿는 사람들이 교회 안에서 의논하고 어떤 결정하는 내용이 전혀 이 믿음과 상반된 그런 결정을 내린다면 그 결정은 믿음 약한 사람이나 젊은 세대들에게 특히 초신자와 어린 아이들에게는 저들의 믿음을 오히려 망가뜨리는 그런 결과를 가져오게 되고 말 겁니다. 제가 맨하탄에서 어느 장로님을 만나서 식사한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장로님이 좀 친하다고 여겼는지 자기가 다니는 교회 목사님 흉을 저한테 보더라고요. 가재는 개편이라 그런지 듣기가 좀 민망해서 아이고 장로님 왜 그러세요? 그럼 뭐 이유도 없이 그저 그러시면 안 됩니다 하면서 몇 마디 저거 했더니 그냥 말씀을 하시는데 아 그 교회에서 무슨 결정을 했는데 그게 굉장히 부도덕하더라는 얘기지요. 제가 뭐 자세히 설명을 할 수는 없고요. 이 설교 시간에 뭐 큰 내용도 아니지만 가만 들어보니까 그 판단 자체가 장로님의 말씀처럼 부도덕했습니다. 장로님은 그게 마음에 걸린다는 얘기예요. 부도덕한 결정을 해서 얻는 이익보다 손해를 보더라도 올바른 결정을 해야 하는 것이 교회고 당회고 그게 목사여야 하는데 장로 목사가 모여가지고 작은 이익을 위해서 부도덕한 그런 결정을 하는 것은 목사님 이거 아니지 않습니까? 들어보니 장로님 말씀이 옳아요. 가재가 개편이 아닐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믿는 사람들이 삶의 자리에서 생활 현장에서 그런 이 부도덕하거나 이 비윤리적인 결정들을 자꾸만 반복하다가 보니까 어느새 생각도 판단도 그 사람의 행함도 믿음을 떠나 세상으로 가버리고 마는 겁니다. 제가 여러분 말씀드렸어요. 사람은 생각한 대로 살지 않습니다. 사람은 믿는 대로 살지 않습니다. 이상하게도 살아가는 대로 생각하고 살아가는 대로 믿고 있어요. 그런데 그렇게 믿음 없이 살다 보면은 어느새 그런 사람들 입에서 나오는 이야기마저 세상적인 내용, 믿음 없는 판단, 불신앙적인 그러한 것들이 줄줄줄줄 나오게 돼 있는 겁니다. 왜 엄마 아빠는 헌신하지 않아? 하고 자녀가 묻는데, 야! 그깟거 해가지고 뭐하냐? 부모가 이렇게 말하는 것을 제가 뒤에서 듣고, 우리 교회 교인도 아니고 그냥 말할 만한 장소도 못 되고 해서 제가 뭐라고 얘기를 못했지만은 정말 안타까웠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우리가 이 교회를 선택하고 배우자를 선택하고 때로는 직업을 선택하고 뭐 때로는 뭘 결정한 다음에도 취소할까 말까 그대로 둘까 하는 이 끊임없이 요구되는 이 선택되는 이런 자리에서 과연 우리는 믿는 사람답게 결정을 하고 믿는 사람으로서의 선택을 했는가? 어떤 결정을 할 때마다 정말 믿음 가진 사람처럼 내가 결정했냐 그 말이죠. 혹시 여러분 지금이라도 잘못된 결정을 했으면은 더 늦기 전에 바꾸시기 바랍니다. 이거 잘못되면 여러분 결국 우리는 신앙과 생활이 분리된 그런 자리에서 살 수밖에 없는 겁니다. 우리 신앙은 탁상공론도 아니고 추상적인 것도 아닙니다. 생활과 신앙이 분리된 그런 모습이 되어서도 안 됩니다. 가끔 저는 이런 얘기를 해요. 저는 이 신앙생활이라는 말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뭐 싫은 것은 아니지만은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은 사람들이 목사님 왜 저렇게 말씀을 하시지 이런 표정을 짓는 사람이 바깥에도 많이 있고 이 자리도 몇 분이 계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생활 이 두 단어가 있는데 신앙, 생활 이렇게 말하면 그 반대편에 세속 생활, 일상 생활, 뭐 일반 생활 이런 개념이 저절로 생기게 되어 있잖아요. 어디 그뿐이겠습니까? 여러분 기도 생활 그러면 기도하는 시간을 의미하고 예배 생활 그러면 예배 드리는 시간을 의미하고 독서 생활 그러면 그 책을 읽는 그 시간을 의미하는 것처럼 신앙 생활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큐티하고 뭐 교회에서 다른 사람들과 교제하고 교회와 관련된 그런 행사에 참여하는 그것으로만 생각을 합니다. 친구를 만나고 밥 먹으러 다니고 다른 사람과 교제하고 재미있게 노는 그러한 자리는 이거는 신앙생활이 아니라고들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신앙과 생활이 따로 되어 있는 이원화된 삶의 자리에 서 있게 된다면은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 고상하게 말하면 추상적이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믿음은 늘 우리의 일상생활과는 분리된 형식에 불과한 것이라고 그렇게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신앙 생활 이 두 단어를 한번 바꾸어서 생각해 보십시오. 신앙 생활 하지 말고 생활 신앙. 여러분 얼마나 멋있는 말이 됩니까? 저는 그래서 신앙 생활이라는 말보다도 우리 모든 생활을 아우르고 있는 생활 신앙이라는 표현이 더 바람직한 표현이라고 얘기하는 것이요. 생활 신앙. 여러분 생활 예배 뭐 한번 한 시간에 예배 드리고 지내는 예배 생활이 아니라 또 그런 교회 생활이 아니라 우리의 모든 생활 자체가 신앙이고 믿음이고 우리의 생활 자체가 예배가 되어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제가 가끔은 여러분들에게 예배당 문을 나서는 교우들을 향해서 잘 다녀오십시오 하고 제가 인사를 할 때가 있어요. 이게 바로 그런 의미들입니다. 이렇게 세상에 나가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기 위해서 여러분 오늘 이 바울 서신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게 되는 것은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여러분 우리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본문에 보면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고 권하면서 14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시죠. 진리의 허리띠를 띠십시오. 의의 흉배를 붙이십시오. 복음의 신을 신으십시오. 믿음의 방패를 가지십시오. 구원의 투구를 쓰세요. 성령의 칼을 잡으세요. 그리고 기도와 말씀 가운데서 여러분을 온전히 세워나가십시오. 어디에서 그러라는 말씀이에요? 세상에 나가서 그렇게 싸우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건 단순한 예배 시간에 예배 드리고 성경 공부 좀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서 생활 속에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경험되어질 수 있도록 나가서 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가 일상생활 속에서 하나님을 경험하기 위해서 우리가 가져야 할 태도가 뭐겠습니까? 그거는 우리가 오래오래 예수 믿어 왔으니까 이제는 예수 믿는 믿음도 이 익숙함으로부터의 탈피를 좀 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요. 치매를 연구하는 학자들이 우리 그 브레인, 이 뇌에 대해서 많은 연구하고 자료를 내놓고 있어요. 이 치매에 걸리는 뇌의 구조는 여러 가지가 있지만은 한 가지 특징이 있다고 하면은 생각을 하려고 하지 않고 뭐든지 그저 기존에 있는 정보만 가지고 하려 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내놓은 이야기를 들어보면은 여러분 우리가 평소 이 뇌라고 하는 것을 이 브레인을 좀 깜짝깜짝 놀라게 해주라고 권을 합니다. 처음에 맛있는 커피를 한잔 마실 때 처음에 말이죠. 우리 뇌가 자극을 받죠. 야 향기로운 커피가 들어왔네. 그러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어느덧 그 커피가 반복되면은 뇌는 그런 생각을 안 한답니다. 그냥 아무 생각 없이 목으로 넘어가기만 하고 그러는 거죠. 그러던 어느 날 갑자기 코를 잡고 커피를 마시면은 이거 이 뇌학자들의 얘기입니다. 이 뇌 속에서 그냥 난리가 난다는 겁니다. 야 이게 뭐지? 커피는 커피 같은데 이게 무슨 커피야? 이러면서 이 뇌가 새로운 정보를 막 받아들이고 판단하고 그래서 아 이게 그 좋은 커피구나. 그러고 인식을 한다는 거지요. 그 인식이라는 활동을 하게 되니까 그래서 치매에 걸리지 않는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좀 깜짝깜짝 놀라는 것은 건강에 좋은 겁니다. 여러분 우리 믿음의 생활도 우리가 늘 쉽게 얘기하면 한마디로 생각 없이 해나가는 거. 여러분 오늘 교회 나오실 때 생각 없이 나오셨습니까? 그거 아닙니다. 이게 좋은 건지 나쁜 건지 제대로 하는 건지 아닌지 생각지도 않고 습관적으로 움직여 가다 보니까 어느새 우리들 안에는 믿는다고 하지만 영적인 기쁨도 사라져버리고 주님이 내어놓으라 주님께서 버려라 헌신하라 그러면은 나와 상관없는 얘기로 듣고 맨날 목사님이 설교 중에 나오는 그 얘기 성경에 나오는 얘기 또 그건가 보다. 정말 그렇습니까? 그렇게 무덤덤하게 여러분 그렇게 들으십니까? 또 그렇게 무덤덤하게 듣다 보니까 어느새 영적으로 마비된 사람처럼 살아가게 된다는 얘기죠. 여러분 센스티브하게 우리는 살아야 합니다. 모세와 바울의 일생을 보십시오. 참 인간적으로 보면은 우리 하나님이 저들에게 하셔서 참 너무하시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우선 모세를 보세요. 어릴 때 이 태어나자마자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강물에서 건져져가지고 바로의 궁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40년 동안 익숙해지려고 하니까 미디안 광야로 가게 하셨고 광야에서 40년 동안 이제 익숙해질만 하니까 다시 애굽으로 되돌아가게 하셔가지고 애굽에 정착한다는 말이 아니죠. 그 백성들을 이끌고 광야로 나오게 하시고 그래서 40년 광야 생활 끝에 아 이제는 가나안 땅에 정착하나 보다 했더니만은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고 호렙 산정 그 산 꼭대기에서 바라만 보면서 이 세상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바울은 어떻습니까? 사울이 바울된 후에 하나님 앞에 정말 헌신해야 되겠다 각오하고 꿈을 꾸었어요. 아, 내가 태어나고 자라고 익숙한 이 소아시아 지역에 이제 복음의 센터를 만들고 여기에서 많은 교회를 개척하고 그러고 내가 섬겨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그 지역 말고 소아시아 지역 말고 바다 건너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으로 가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얘기는 하지만 아마 바울도 이렇게 말했을 겁니다. 하나님 저는 여기 소아시아 지역은 익숙하지만 저기 바다 건너편 마게도니아 아가야 지역은 저한테 익숙지 않은 지역입니다.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습니다. 그래도 하나님께서 가라 말씀하셨습니다. 심지어는 바울이요 이 빌립보 지역 마게도니아에 처음으로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죠? 그는 늘 전도할 때 보면은 그 유대인 회당을 중심으로 전도를 했거든요. 그런데 이 빌립보에는 회당이 없어요. 그래서 강가에 가서 혼자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그때 루디아를 만나게 되고 그 루디아의 집에서 교회가 시작하게 되죠. 그래서 그 지역에 교회를 세워서 어느 정도 부흥하고 나니까 주님께서 또 떠나게 하시고 저 지역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게 좀 잘 된다 싶으니까 또 떠나게 하시고 떠나게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세와 바울은 그래서 과연 불행했을까요? 여러분 오늘날 이 이민목회 이민교회가 왜 이렇게 시끄럽습니까? 한국교회든 이민 한인교회든 왜 자꾸 갈등이 있고 다툼이 있고 분쟁이 있습니까? 뭐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습니다만은 목회도 한 40년 하다 보니까 여기저기서 들리는 소리도 많고 물어오기도 하고 요즘 교회들이 굉장히 시끄럽다고 하는 사실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왜 그럴까요? 왜 그렇습니까? 몇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런 거 있습니다. 말씀에서 떠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에서 멀어졌기 때문입니다. 그런 건 고사하고 돼도 여러분 어린아이들이 노는 거 종종 보시죠. 유치원에 가보면은 그저 5살, 6살 된 이 꼬마들이 와글와글 모여있는 공간을 여러분 한번 보세요. 한 두 아이가 아주 친하게 놀고 있어요. 친구야, 우리 친하게 지냈자, 뭐 이러면서 둘이 막 지내다가 어느 순간에 그냥 갑자기 싸우고 울고 그냥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보니까 사탕 하나 때문에 내가 먹느냐 네가 먹느냐, 뭐 그러다가 그 사탕 하나 때문에 싸움이 난 거예요. 아, 그거 본 선생님이 사탕 하나를 더 가지고 와서 하나씩 나누어 먹어라 하고 주니까, 친구야 우리 다시 친하게 지내자, 그러고 화해했어요. 아, 이거 보니까 보세요, 이 5분 전에 친했던 애들이 3분 전에 싸우고 3분 전에 싸우던 애가 1분 전에는 화해를 했어요. 그러면 앞으로 이 아이들이 정말 평화로운 관계가 영원히 가겠습니까? 아마 그날도 여러 번 싸웠을 겁니다. 그러다가 집에 갈 때는 잘가 바이바이 막 그러고 갔을 거예요. 애들이 그렇습니다. 우리 영적 수준이 그 정도 수준에 머물러 있으니까 우리는 늘 갈등하고 늘 불편하고 우리는 늘 다투고 싸우고 그러는 거죠. 여러분 믿음은 이론이 아니라 실전인데도 불구하고 그 영적 전쟁에서 사탄이 우리를 유혹해 올 때 그걸 모른 채 살아가다 보니까 사탄이 우리를 가지고 노는 거죠. 예? 저도 그걸 잘 모를 때는요, 사탄이 내 속에 들어와서 일으키는 감정, 그것도 내 감정인 줄로 알았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들과 갈등하고 분쟁도 하고 그랬어요. 많이 싸웠어요. 저한테 맞은 애들 많아요. 제가 많이 때렸거든요. 근데 제가 믿음이 좀 자라고 보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마음속에 분노가 있다든지 누굴 미워하는 마음이 생길 때에 아이 디아블로가 들어왔구나. 이 디아블로는 헬란 말인데요, 신약 성경에 사탄 그리고 마귀 귀신 이걸 뜻하는, 그걸 표현하는 말입니다. 어느 틈새 사이로 들어와서 이간질하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 디아블로, 이 이간질하는 이 사탄이 들어왔구나. 저는 이제는요 훅 들어오는 걸 느낍니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가라. 믿음이 성장하면 사탄이 우리를 유혹하고 있다는 것이 느껴지고 대항하게 됩니다, 여러분. 그런데 믿음이 자라지 않으면 사탄이 들어와서 우리를 가지고 노는데도 불구하고 그저 사탄이 움직이는 대로 분노하고 갈등하고 싸우고 분쟁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결국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고 살아가는 사람이 되지 아니하면 우리의 삶은 늘 믿음의 현장에서 실패하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삶의 목적을 하나님께 두어라. 뭐 우리가 다 하는 얘기잖아요. 목적이 있는 삶. 뭐 그 우리가 책으로도 읽었어요. 또 웬만한 목사님들, 웬만한 장로님 다 아는 그런 얘기들인데, 그런데 정작 우리의 삶의 목적에 하나님이 없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아십니까? 우리는 큰 것, 위대한 것, 놀라운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해버리고 시도하고 하는데 작은 부분에서 안 하고 있다는 것 여러분 아십니까? 그런데 그 작은 부분 때문에 우리는 큰 것도 못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믿음과 삶이 일치한다는 현장이 우리들에게 주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아무리 거창하게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제일주의, 하나님 우선주의로 두고 주님만 섬기고 산다고 말을 해도 여러분 다 나가서 실전에서는 패배합니다. 믿음은 실전인데 이론만 거듭하고 실전에서는 다 패배하면서 이론만 붙잡고 살아간다는 얘기지요. 그들이 누굽니까? 예수님 때에, 바로 예수님 당대 때에 예수님이 그토록 질타했던 그 사람들, 바리새인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오늘 우리는 뭘 보고 살아갑니까? 눈에 보이는 것? 우리는 무엇을 원하며 살아갑니까? 쉬운 것? 나에게 유익이 오는 것? 그러면 여러분은 믿음의 전쟁에서 이미 패배하였습니다. 보이지 않는 것, 어떤 때는 나에게 손해가 되고 고통을 주는 것이지만은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면 결사항쟁하겠다고 하는 바로 그것, 그것으로 인하여 우리는 믿음의 전쟁에서 실전에서 승리하며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이 시대에 모세와 같은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 이 시간 사도 바울을 부르고 계십니다. 그것은 다름이 아닌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들이라는 얘기입니다. 바라기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삶의 현장에 나가 믿음으로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에 확장시키는 아름다운 주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믿음과 생활이 하나 되어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이제 우리가 세상으로 나갑니다. 세상에 나가 실전에서 믿음으로 승리하는 저희가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믿는 사람 곧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우리 대상 예수 길을 가지고 접전하는 곳에 가신 것 보라.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원수 마귀 모두 쫓겨가기는 예수 이름 듣고 겁이 납니다. 우리 찬송 듣고 지옥 떨리니 형제들아 찬송합시다. 믿는 사람들은 군병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따라갑시다. 세상 나라들은 멸망받으나 예수교회 영영 왕성하리라. 지옥 권세 감히 해치 못함은 주가 모든 교회 지키십니다. 믿는 사람들은 준병 같으니 앞장서신 주를 따라갑시다. 백성들아 와서 함께 모여서 우리 모두 함께 해가 부르세. 영원토록 영광 권세 찬송을 우리 임금 주께 돌려보내세. 믿는 사람들은 분명 같으니 앞에 가신 주를 알아갑시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예배 마치고 세상으로 나갑니다. 우리 교회에서 배운 대로 들은 대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대로 세상에 나가서도 믿음으로 승리하는 실전에서 승리하는 종들이 다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연로하신 성도님들 하나님 기억하여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연로하신 시간에 육신적인 건강으로 문제되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건강하고 씩씩한 몸과 마음과 정성을 주셔서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까지 믿음으로 승리하는 종들이 될 수 있도록 특별히 여름철에 건강 지켜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관계하는 일들 위에 하나님 동행하여 주셔서 좋은 열매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여행 계획 중인 분이 있습니다. 주님 동행하시는 아름다운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 사랑하는 귀한 아들 우리 제임스 군 이제 러커스 대학에 진학을 해서 처음으로 이제 대학 공부를 시작하게 됩니다. 지혜와 명철 주셔서 하나 배우면 열을 깨닫게 하시고 잘 배우고 익혀서 부모의 자랑이 되고 우리 모두의 자랑이 되는 청년이 되도록 축복하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인도하심이 사랑하는 주의 몸된 교회와 우리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